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사복음서에 모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에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 이 정도만 생각납니다. 그만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저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나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이 사건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몰래 따라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 또 다른 제자는 누구일까요? 아, 잘 아시네요. 학자들이 대부분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저자인 요한이 자신을 다른 곳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예요. 아, 이 높은 사람과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그의 관저에 그냥 들어가요. 그런데 누구는 못 들어갑니까? 베드로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요한이 문 지키는 여종에게 얘기해서 베드로를 같이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17절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이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아니다. 네, 이렇게 잡아댑니다. 아, 물론 집안에 들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했다. 자, 이렇게 눈 감아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곧 드러납니다.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자, 마당에서 불을 쬐다가 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알아봐요. 그때 베드로가 아, 나 모르는 사람이다. 두 번째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닥친 세 번째 위기는 너무 결정적이었어요. 읽지 않겠지만 앞서 10절에 보시면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동산으로 잡으러 왔을 때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그 하인 중 한 명의 귀를 쳐냅니다. 그의 이름이 말고라고 요한이 밝히는데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고의 친척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 표현은 확신에 찬 말입니다. 내가 분명히 봤다 이런 뜻이고 확신에 차서 떠보는 겁니다. 이 상황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빼봐이라고 하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몰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강한 어조로 아마 큰 소리로 나 진짜 모르는 사람이다. 생사람 잡지 마라.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뱉지 말아야 할 말까지 뱉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가 저주하며 맹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모습을 봤을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랬을 것 같아요. 눈과 입이 동시에 커졌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베드로랑 되게 친합니다. 둘이 친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곳에 늘 요한이 따라다닙니다. 그만큼 좋아하고 신뢰하고 그런 형이에요. 그런데 그 형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요한이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닭이 울자고 깨닫고 막 뛰쳐나갑니다. 그때 요한이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 사이가 나중에 서먹해지진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동생 앞에서 진짜 막 쪽팔린 모습을,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제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혼장담했잖아요. 동생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런 장면을, 베드로의 실패를 모든 복음서의 기자들이 다 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유일하게 나중에 베드로가 회복되는 그 감동적인 장면을 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감동적인 스토리를 복음서의 에필로그로 유일하게 싣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뭇 다른 방식으로 이 베드로의 실패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는 전부 다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한 것부터 세 번째 부인한 것까지 쭉 이어서 기술합니다. 하지만 요한은요, 첫 번째 부인하고 그 다음에 두세 번째 부인하는 것 사이에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카메라가 이렇게 베드로를 비춥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잡아요. 다시 베드로를 비춥니다. 당시에 이 대제사장의 관저가 아마 큰 저택이었을 거예요. 이 저택에는 이 마당이라고 번역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마당에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당 옆에 있는 방 안에 계십니다. 거기서 신문을 받고 계세요. 그런데 그 고대에는 그 집이 이 마당과 방 사이가 문으로 막혀 있지 않았어요.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앵글이, 카메라가 베드로를 비출 때 저 멀리 누가 같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같이 보이죠. 또 앵글이 예수님을 비출 때 저 멀리 누가 같이 보입니까? 베드로가 같이 보여요. 누가는, 우리가 실제로 누가를 통해서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시선이 얽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세 번째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 뗄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보고 계시다가 베드로는 등지고 계셨겠죠?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요한은 이처럼 같은 공간에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를 훨씬 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막 잡아 땡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베드로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사람의 입장에서 제발 읽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배집사님 진짜 답 없다. 저 사람 진짜 답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풀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야, 배집사님 제자훈련 수료 그 사역반까지 다 수료해놓고 와, 저 사람 진짜 야, 사람 다시 봐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를 베드로에게서부터 풀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오직 예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담을 담은 이 요한복음 18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지만 그 속에 포함된 베드로의 이 실패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러티브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3장 1절이 이렇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송태근 목사님께서 끝까지를 계획하신 바를 완성하신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엎치락 뒤치락하며 살아가는 자기 사람들을, 또 실패하며 살아가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실 아주 특별한 말씀, 그리고 특별한 행동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죠? 거기다가 내가 가야 너희에게 좋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이죠,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들을, 정말 추억 같은 말씀들을 남기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실패를 세 번이나 예견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세 번이나 제자들의 배반과 배신, 그것을 예견하십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실 때 제자들이 다 이거를 어떻게 반응합니까?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에이 주님, 3년이나 주님 따라다녔는데, 믿으세요. 절대 제가 죽을지언정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코 주님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다들 막 호언장담을 합니다.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의 그 예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내가 미리 알려주는 이유가 있다, 이거를 두 번이나 설명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한 절만 더 보고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물론 여기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제자들의 배신과 배반 사건도 포함됩니다. 제자들 모두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게 하려는 거죠?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는 그 순간에 나 자신을 묵상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패의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천지 차이인 것처럼 그만큼 그 실패의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하나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다음 절이 1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독하고 굴욕적인 실패를 맛본 이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세요. 지독한 실패를 경험한 그 순간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명령하세요. 너를 이 땅에 낳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내가 베드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살려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핑계가 있긴 있어요. 살려고. 세상에서 살려고, 살아남으려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랑 시선이 얽혔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냥 다 드러났습니다. 거기다가 동생도 봤어요. 친한 동생도 봤습니다. 얘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마음이 전전긍긍합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판타지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그러면 그때는 뭐 좀 나아집니까? 나 자신을 보니까 이 실패하고 무너진 나 자신을 보니까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기회가 100번 주어져도 나는 나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큰 죄책감에 사로잡힐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회복이 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처럼 세상에 살면서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타협하고 있는, 타협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죄가 짙어지고 가까워지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때때로 감동도 받고 또 은혜를 입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 나는 위선자다,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위선자다. 그러니까 이걸 떨쳐버리지 못한 채 한 주, 두 주, 세 주 예배합니다. 근데 이제 이는 묻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다고 하는데 그 평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 안에 기쁨과 확신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경험했던 적은 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채로 1년, 2년, 3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믿음은 결코 내 안에서 발현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내 속에서 내가 일으켜낼 수 없습니다. 오직 외부에서, 하늘에서, 외부에서, 밖에서 주어져야만 합니다. 믿음을 마치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는 거다,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무너졌어요. 자기 과신, 자기 믿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과신, 자기 믿음. 베드로가 여기서 깨지고 무너졌습니다. 사람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예견하셨어요. 왜죠? 자신의 본질, 사람이라는 본질, 내가 누구인지를 직면한 그 순간에 나 자신에 대해 묵상하지 말고, 다시 한번 내 속에서 뭔가 일으켜 꺼내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라는 거죠. 예수님 보고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너에게 누구시냐? 예수님이 너에게 누구시냐? 이거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참된 안심과 평안을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이 내 속에서 뭔가 이렇게 믿음을 조금이라도 발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1%라도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만일 베드로를 향해 포기하셨으면, 야, 난 너한테 뭐 기대하는 것도 없으니까 실망하지도 않을란다,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아니면 베드로야, 내가 미리 얘기했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마음 단디 먹고 따라와. 화이팅! 그러셨을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가 누구신가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그 고백이 믿음의 진짜이고 시작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부인할 때 예수님은 그 같은 현장에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자들이 추궁하고 겁박하고 심지어 그 하인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어떻게 대제사장 앞에서 니까짓게 감히 그런 식으로 말대답하느냐라고 하실 때에도 그 모든 위협 속에서도 그 어떤 것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결코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찾아 읽긴 않겠지만 요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죠. 그런데 앞에 상황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세 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 앞에서 다 도망가는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내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베드로 앞에서도 결코 내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분. 내가 그리스도임을 결코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기꺼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이 장면을 요한은 일부러 더 극적으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서 베드로만 실패합니까? 성경은요, 사람들의 실패로 가득합니다. 아담이 실패합니다. 그렇게 좋은 최고의 환경에서 살았지만 아담은 실패합니다. 노아가 실패합니다. 대홍수 이후에 수확을 하고 나서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하체가 다 벗겨진 줄도 모르고 대자로 뻗어서 잡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죠. 나중에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자 하갈을 처부로 주지 않습니까? 하갈이 임신한 이후에 사라를 이제 멸시합니다. 그러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리고 하갈을 학대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학대하라고 허용합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의 실패로 가득합니다. 사무엘이 실패합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나중에 커서 불의한 재판관이 됩니다. 뇌물을 받는 불의한 재판관이 돼요. 다윗이 실패합니다. 그는 자신의 충직한 수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리고 그 수아를 계획적으로 죽입니다. 그의 집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실패로 가득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늘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또 실패하잖아요. 또 실패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내가 실패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실패합니다. 심지어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도 실패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전에 정말 치러냈던, 잘 지나왔던 그 힘겨운 고난보다 훨씬 강도가 약한 고난도 쉽게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저는 제가 잘 참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잘 참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때때로 잘 참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고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특기가 없지만 제 유일한 특기가 잘 참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나 모르는 거죠.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비로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비로소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도 결국 우리가 이것을 막 전전긍긍하며 있습니까? 아이고, 어떡해. 아니잖아요. 안심하면서 읽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미리 예견하여 알려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 실패할 거야. 베드로야, 너 실패할 거야. 그런데 실패하는 그 순간에 너 자신의 잘못을 묵상하지 말거라. 나를 바라보거라. 내가 넘어진 그 순간에, 그리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 순간에, 설령 너 자신을 죽이고 싶다 할지라도 너를 묵상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거라. 실패의 그 현장, 그 순간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배웁니다. 사람의 본질을 배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또 배우고 깨닫고 또 깨달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주님이 다 아신다는 진리입니다. 주님이 다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소식을 듣고 비로소 예수님이 아신 게 아니에요. 미리 아셨어요.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충격입니다. 아, 어떻게,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베드로에게는 충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님께 베드로는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털어놓읍시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또 실패했습니다. 제발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고백하면 뭐해? 회개하면 뭐해? 또 죄 지을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불안에서 떠나 예수님 안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죄에서 넘어졌던 기억, 그 다음에 실수했던 기억, 이런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혼자 있을 때보다도 이 성도님들 앞에서, 동역자들 앞에서 실수했던 기억, 그러니까 이런 게 떠오를 때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문을 하나 작성했어요. 부끄럽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로 여기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저는 저의 죄를 회개하고 또 저의 의를 회개합니다. 저의 공로와 어떠함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목사로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교회 공동체가 보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괄호 열고, 양재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가 아니라 괄호 닫고, 그러므로 저의 실수와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분명히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이 제 영혼을 안심시키고 평안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저 내 마음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나만을 묵상했던 그 생각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나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할 그 정죄와 모욕과 추궁과 신문을 대신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참으로 안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여겨주십시오.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예배하면서도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혹시 나 자신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주님 나신다 말씀하십니다. 실패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을 주님 거두어 가시며 예수 안에 안심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아들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인도하여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반사의 속에서 세상에서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불안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기억하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인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 안에 안심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